제136편 세례와 41기간 요한의 천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리고 팔레스틴의 유대 민족이 메시아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공적 업무를 시작했다. 요한과 예수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요한은 열심 있고 성실한 일꾼이었으나 예수는 침착하고 행복한 노동자였으며 일생 동안 겨우 몇 번 외에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예수는 세상의 위로를 가져온 위로자였고 어느 정도는 하나의 본보기였으며 요한이 위로자 또는 본보기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요한은 하늘 나라를 전파했으나 그것으로 인한 행복을 맛보지는 못했다. 예체제의 선지자들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크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지만 새 길이 내뿜는 큰 빛을 발견하고 그리로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도 참으로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기도 했다. 요한이 다가오는 나라를 전파했을 때 그 메시지의 요지는 회개하라 그리고 앞으로 올 진노를 피하여 도망치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회개하라는 권고는 같았지만 그런 메시지 다음에는 복음 곧 새 나라의 기쁨과 자유라는 기쁜 소식이 반드시 따라왔다. 1. 고대하던 메시아 개념. 유대인은 고대하던 구원자에 관해 많은 관념을 갖고 있었으며 메시아를 가르치는 여러 종류의 학파들은 각자 히브리 성서의 여러 구절이 자기들의 견해에 대한 근거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그 민족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 시대가 열릴 때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기에는 이 구원자가 주의 종이라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상상했으며 한편 후대에 더러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는 다윗의 아들로 칭했더라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은 주의 종으로부터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발전했다. 요한과 예수의 시대에 학식 있는 유대인들은 곧 오실 메시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삼중 직책을 겸비한 주의 종으로서 완전하게 된 대표적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개발했다. 모세가 불가사의한 이적으로 그들의 선조를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구했던 것처럼 곧 오실 메시아는 권능으로 더 큰 기적을 일으키고 다른 인종들을 정복하는 이적을 행함으로써 유대 민족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믿었다. 랍비들은 거의 500개 이상의 구절을 성서에서 수집했는데 서로 분명히 모순됨에도 곧 오실 메시아를 이 구절들이 예언한다고 단언했다. 오시는 시간과 기법과 역할에 관하여 세세한 것까지 설명하면서도 약속된 메시아의 인격에 대해서는 거의 철저하게 간과했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보다 유대의 국가적 영광이 회복되기를 곧 이스라엘의 세속적 지위가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대인 정신에 자리 잡은 이런 세속적 메시아 개념을 나사렛 예수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그들이 이런 선지적 기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다면 그들에게 메시아 예견으로 통했던 것들 가운데 다수는 예수가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자요 모든 민족을 향한 자비와 구원의 새롭고 더 나은 성리시대를 시작하는 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신을 아주 자연스럽게 준비시켰을 것이다. 유대인은 스웨키나 교리를 믿도록 양육받았다. 그러나 신성한 현현이라고 일컫는 이 상징은 성전에 나타날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 상징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종족이 죄를 짓는다는 관념,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가정하는 관념으로 혼란스러워했다. 더러는 아담의 죄가 인간 종족을 저주받게 했는데 메시아가 이런 저주를 없애고 사람이 신의 은총을 다시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가르쳤다. 더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모두 그 존재 속에 집어넣었다고 가르쳤으며 이런 배합이 전개되는 것을 보시고 무척 실망했고 그렇게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치던 자들은 선천적으로 악한 이런 본성에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민족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이 건성으로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통치 아래서 계속 비참하게 지낸다고 대부분의 유대인이 믿었다. 유대 나라는 아직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회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요한의 설교가 강력하고 즉각적인 호소력이 있었다.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든지 하늘나라라는 말을 오직 한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곧 메시아의 도래였다. 미가엘 증여에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한 가지 특색이 있었는데 인간의 본성과 신의 본성, 이 두 본성의 합동이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완전하게 된 인간, 초인간, 그리고 심지어 신성한 존재라고 다양하게 생각해왔으나 인간의 본성과 신의 본성이 합동한다는 개념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초기 제자들에게 큰 장애물이었다. 그들은 초기 선지자들이 제시했던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인간적 개념, 다니엘과 후기 선지자들 가운데 일부가 제시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초인간 관념, 그리고 심지어의 녹서 저자 및 동시대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묘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붙잡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신의 본성이 이 세상의 한인격 안에 합동한다는 참된 개념은 고려해본 적이 없었다. 창조주가 피조물 형상으로 육신화한다는 것은 과거에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계시됐으며 창조주 아들이 육신으로 와서 이 영역의 필사자들 가운데 거하기 전에는 세상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2.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요한의 전도가 절정에 달하여 팔레스틴이 그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붙고 온 유대 민족이 심각하고 엄숙하게 반성할 당시에 세례 받았다. 유대인의 인종적 연대감은 굉장히 뿌리 깊었다. 유대인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죄가 나라를 저주할 수도 있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던 사람 모두가 요한이 비난했던 특정한 죄를 자신이 지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 편에서 모르고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 지연될까봐 두려워했다. 잘못을 범하고 죄로 저주받은 민족에 속했다고 느꼈으므로 스스로 세례받으러 나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족 참회의 결실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회개의 세례나 죄사함을 위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예수께서 요한의 손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많은 경건한 이스라엘 자손의 본보기를 따른 것뿐이었다.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갔을 때 나사렛 예수께서는 정신을 정복하고 영과 자아를 통일시하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서 인간이 진화로 올라갈 수 있는 절정에 도달한 이 영역의 한 필사자였다. 그는 그날 시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완전하게 된 한 필사자로서 요단강에 서 있었다. 예수의 필사 정신과 내주하는 영 섭리사 곧 낙원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한 선물 사이에서 완전한 일치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미가엘이 자기 우주의 주권자 지위로 상승한 후부터 바로 그런 섭리사가 유란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정상 존재 안에 거하게 됐으며 예수의 섭리사는 예외인데 그는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했던 다른 조인간 곧 마키벤타 멜기세덱에게 유사하게 내주함으로써 이런 특별 사명을 미리 준비했다. 이 영역의 한 필사자가 그토록 높은 수준의 완벽한 인격을 달성할 때 대개는 영적으로 높아지는 예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 필사자의 성숙한 혼이 그와 관련된 신성한 섭리사와 공극에 융합함으로써 종결된다. 그런 변화는 예수께서 두 동생과 함께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간 그날 나사렛 예수의 인격 체험 속에서 일어나도록 예정됐던 듯하다. 이 예식은 그가 유란시아에서 순전히 인간적인 생애를 끝내는 마지막 무대였고 섭리사가 내주하는 정신이 그 섭리사와 융합됨을 목격하리라고 많은 조인간 참관자가 기대했지만 모두 실망하게 돼 있었다. 새롭고 더 큰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예수 위에 손을 얹자 내주하던 섭리사가 요셉의 아들 예수와의 완전하게 된 인간혼으로부터 아주 떠나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신성한 실제는 인격화된 섭리사로서 그리고 네바돈 지방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존재하는 동료 가운데 최고 책임자로서 디비닝톤으로부터 돌아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전에 있었던 신성한 영이 인격화되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낙원에서 근원된 바로 그 영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다. 예수의 두 동생과 요한 역시 이 말씀을 들었다. 물가에 서 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고 인격화된 섭리사의 출현도 보지 못했다. 인격화된 섭리사는 오직 예수의 눈에만 보였다. 방금 신분이 높아져서 돌아온 인격화된 섭리사가 그렇게 말씀할 때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네 사람이 물속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는 가까이 있는 섭리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자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은 이제 인격화된 섭리사가 제시한 환상을 봤는데 필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그리고 육신화된 삶을 끝낸 후에 이루어질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런 하늘 환상은 예수께만 보였다. 요한과 예수가 들은 것은 우주 아버지 대신 말씀한 인격화된 섭리사의 소리였는데 이 섭리사는 낙원 아버지께 속하고 낙원 아버지와 같기 때문이다. 이 인격화된 섭리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나머지 생애 내내 그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와 관련돼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높임 받은 이 섬례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아무 죄도 고백하지 않았다. 그의 세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데 헌신하는 세례였다. 세례를 받았을 때 그는 아버지의 명백한 부르심, 즉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라는 마지막 호출을 들었고 이런 다양한 문제를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혼자 있기 위해 40일 동안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동역자들과 활발한 개인적 만남을 그렇게 얼마 동안 피함으로써 상승하는 필사자가 내적 우주 아버지 현존과 융합할 때마다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거치는 바로 그 과정을 자신이 처한 상태 그대로 유란시아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세례 받은 이날 예수의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애는 끝났다. 신의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했고 우주 아버지께서는 육신화한 아들을 발견하셨으며 두 분은 서로 대화를 나눴다. 세례 받을 당시에 예수께서는 거의 31살 반이었다. 누가는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15년째 왕위에 있을 때 예수께서 세례 받았다고 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서기 14년에 죽었으므로 이 해는 서기 29년이 돼야 하지만 티베리우스가 서기 11년 10월에 자신을 기념하는 동전을 주조했고 아우구스투스와 2년 반 동안 함께 황제로 있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실질적 통치 가운데 15년째 되는 해는 예수가 세례받던 바로 서기 26년이 된다. 또한 이 해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지방 통치자로서 군림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3. 40일 헤르몬산에서 이슬을 맞으며 지내던 6주 동안 예수께서는 필사자로 자신을 증여하는 생애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큰 유혹을 견뎌냈었다. 헤르몬산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 이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유란시아의 거짓말쟁이 곧 이 세상의 왕자 켈리게스차를 만나서 격퇴시켰다. 우주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 결정적인 날에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가 됐다. 그리고 곧 네바돈의 최고 주권자로서 선포될 이 유란시아 왕자는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계획을 구상하고 그 방법을 결정짓기 위해 40일간의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세례를 받은 후 그는 자신의 섬리사가 인격화됨으로써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달라진 관계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40일 동안의 일을 시작했다. 베레아 언덕에서 홀로 지낸 이 기간에 그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 세상 생애의 새롭고 변화된 국면 속에서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자기 혼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금식할 목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것과 관련된 그런 모든 생각을 영원히 폐지시키러 왔다. 이렇게 떠나 있으려고 했던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마저 움직이게 했던 이유들과는 전혀 달랐다. 예수는 자신이 만든 우주와 자신의 관계, 그리고 또한 낙원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감독을 받는 온갖 우주와 자신의 관계를 그때 전적으로 자아의식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유란시아에 육신화되어 들어오기 전에 형님 임마누엘이 증여 임무를 부과한 것과 그 지침을 온전히 상기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방대한 관계를 명료하고 충분하게 납득했으며 이 세상과 자기 지방 우주의 다른 모든 세계를 위하여 공적 책무를 실행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그 진행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용히 묵상하려고 얼마 동안 떠나 있고자 했다. 예수께서는 적당한 거처를 찾으면서 언덕을 돌아보다가 그의 최고 우주 행정관이자 네바돈의 빛나는 새벽별인 가브리엘을 만나게 됐다. 가브리엘은 이제 우주의 창조주 아들과 직접 교통하는 경로를 다시 수립했으며 유란시아 증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려고 에덴시아로 가면서 미가엘이 살빙톤에서 동역자들을 떠난 이래 그들이 직접 대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브리엘은 임마누엘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의 권위에 의거해서 이제 그가 우주에 대한 완전하게 된 주권을 획득했고 루시퍼 반역의 종결에 관한 환부의 유란시아 증여 체험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다. 전자는 필사자 육신의 모습 속에서 그의 증여가 완비되고 완료됐음을 그의 섭리사가 인격화됨으로써 증거했던 그가 세례받던 날에 성취됐고 후자는 그가 기다리고 있던 소년 티그랏을 만나러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날 성취됐던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때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최고 권위에 입각해서 주권과 반역에 관계되는 자신의 개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점에서는 자신의 증여 업무가 끝났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세례받던 날 있었던 환상과 자신에게 내주했던 사고 섭리사가 인격화되는 현상을 통해서 그는 이미 낙원으로부터 직접 확인받았다. 가브리엘과 대화하면서 산에 머무는 동안 에덴시아 성주와 아버지가 예수와 가브리엘 앞에 층이 나타나서 말했다. 모든 기록이 완료됐습니다. 611121번 미가엘이 네바돈 우주를 통치하는 주권은 완성된 상태로 우주아버지의 오른편에 보존돼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후원자요 형님인 임마누엘이 보내는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하는 일로부터 당신을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또는 이후에 어느 때든지 당신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육신화 증여를 끝내고 아버지 오른편으로 올라가서 주권을 받고 훌륭하게 획득된 네바돈의 무조건 통치권을 취하는 일을 자유롭게 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죄와 반란을 종결시키는 것과 관련된 그리고 미래에 어떤 그런 가능한 격동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제한 없는 권위를 당신께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연방 우주 기록이 완성됐음을 태고 항존자의 위임을 받아서 또한 증언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유란시아에서 필사자 육신을 입고 당신이 하실 업무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행로는 당신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에덴시아의 지고자 아버지가 떠나자 예수께서는 우주복지에 관하여 가브리엘과 긴 이야기를 나눴고 임마누엘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유란시아에서 자신이 시작하려는 일을 행하는 동안 살빙톤에서 부과됐던 증여 이전의 지시와 관련하여 이미 받은 조언을 늘 염두에 두겠다고 확신을 줬다. 홀로 있던 이 40일 동안 내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찾아다니느라 바빴다. 예수가 있는 데서 멀지 않은 곳까지 여러 번 왔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4. 공적 업무를 위한 계획. 예수께서는 남은 유란시아 증여 생애를 위하여 언덕에서 날마다 계획을 세웠다. 먼저 요한과 중첩되는 시기에는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한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거나 감옥에 갇혀서 갑자기 중단되기 전에는 대체로 물러서 있기로 계획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두려움 없고 요령 없는 전도가 곧 집권자들의 두려움과 반감을 일으킬 것을 잘 알았다. 요한의 불확실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께서는 자기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방대한 우주의 두루 모든 인간거주 세계를 위하여 공적 책무 계획표를 명확히 입안하기 시작했다. 미가엘의 필사자 증여가 유란시아에서 이루어졌지만 네바돈 전체 세계를 위해서였다. 예수께서 자신의 계획표를 요한의 동향에 맞춰 조절한다는 대체적인 계획을 고려한 후에 처음 합의는 임마누엘의 지시를 마음으로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수고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과 행성의 어떤 영구적 기록도 남기지 말라는 조언을 신중하게 생각했다. 모래 위를 제외하고 예수께서 다시는 어떤 것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 다음번 나사렛 방문 때 예수께서는 목판에 써서 목공소 주위에 걸어뒀던 그리고 고향지 벽에 걸려있던 자신이 쓴 글씨를 모두 없애버렸는데 동생 요셉을 무척 슬프게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직면할 세상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태도에 관하여 임마누엘이 줬던 조언을 충분히 숙고했다. 예수께서는 홀로 있던 이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다.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낸 가장 긴 기간은 언덕에서 너무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먹는 것조차 잊었던 첫 이틀이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음식을 찾으러 나갔다. 이 기간에 그는 이 세계 또는 어떤 다른 세계의 어느 악한 영 또는 반역한 어느 인격체의 유혹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 40일은 인간 정신과 신의 정신 사이의 최종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아니 오히려 두 정신이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 처음으로 정말로 활동하는 경우였다. 결정적인 이 묵상 기간으로부터 생긴 결과는 결국 신의 정신이 인간 지능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배했음을 나타낸다. 사람의 정신은 이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정신이 됐고, 비록 사람의 정신의 자아성이 언제나 존재해 있었지만 영성화된 인간 정신은 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다. 이런 획기적 시기의 진행사항들은 굶주리고 허약해진 정신이 이상야릇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고 또한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라고 나중에 기록에 남게 된 혼란되고 유치한 상징적 의미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된 다채로운 유란시아 증여 생애를 생각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역으로 격리된 다른 모든 구체를 개선하는 데 무엇이든지 기여하면서 최선으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층 더이바지하는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기간이었다. 안돈과 헌타 시대로부터 아담이 직무에 태만했던 때를 지나서 살렘의 멜기세덱이 이바지하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는 유란시아의 인간 생애 전체 범위를 곰곰이 생각했다. 유란시아에 한동안 더 머물기로 선택할 경우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가브리엘이 예수께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예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의 우주 주권 또는 루시퍼 반역의 종결과 아무 상관없을 것임을 그에게 분명히 알렸다. 세상에 이바지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자신의 방법이 세상에서 당면한 필요성의 관점 그리고 당장 자신의 우주를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호감이 가고 유익하게 보일 수도 있는 방법. 2. 아버지의 방법은 갓 우주를 다스리는 낙원 행정부에 참여하는 높은 인격체들이 구상환대로 멀리 내다보는 피조물 생애의 이상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남은 지상생애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음이 이처럼 예수께 분명해졌다. 각 방법마다 당장의 상황에 비추어 간주해 볼 때 장점이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이도진행 방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이 우주 주권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으며 그것은 이미 해결된 온갖 우주에서 기록으로 봉인된 문제였고 층이 요구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이 세상에서 이런 육신화를 시작했듯이 자신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도 그토록 고귀하게 끝낼 수 있다면 낙원 형제 임마누엘을 대단히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는 내용이 예수께 전달됐다. 이렇게 홀로 있는 가운데 3일째 되던 날 예수께서는 이 세상 생애를 완료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또한 두 가지 길이 관여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기로 자신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항상 그 결심대로 충실히 살았다. 쓰라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주적 의지를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변함없이 복종시켰다. 산속 광야에서 지낸 40일은 큰 시험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였다. 자신과 외롭게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현존과 곧 인격화된 섭리사와 영적 교감을 나누던 이 기간에 그에게는 더 이상 개인 수랍 수호자가 없었고 위대한 결정에 하나하나 도달하게 됐고 이 세상에서 여생 동안 이것이 그의 정책과 태도를 통제하게 됐다. 헤르몬 산에서 분투했던 것에 대한 단편적 이야기들과 혼동됨으로써 또한 더 나아가 모든 위대한 선지자와 인간 지도자들이 이런 기대되는 금식과 기도 기간을 거쳐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큰 시험이 있었다는 전승이 나중에 이 격리 기간에 덧붙여졌다. 새롭거나 심각한 어떤 결정이든지 직면할 때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영과 교통하려고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항상 해오던 습관이었다. 이 세상에서 여생을 보내는 이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예수는 두 가지 상반되는 진행 과정으로 인해 자신의 인간 심정의 늘 괴로워했다. 1. 그의 민족이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믿고 영적인 새 천국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싶은 강한 욕구를 품었다. 그리고 도래하는 메시아에 대해 그들이 어떤 관념들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았다. 2. 아버지가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한 대로 삶을 살면서 일하기, 곤경에 빠진 다른 세계들에 유익하도록 업무를 수행하기, 그리고 천국을 설립하면서 계속 아버지를 계시하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인 사랑을 보여주기. 이 중대한 시절 내내 예수께서는 베이트 아디스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가까운 언덕에 위치한 오래된 바위 동굴 은신처에서 지냈다. 그는 이 바위 동굴 근처 언덕 옆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에서 물을 마셨다. 5. 중대한 첫 결정. 자신과 그리고 인격화된 섭리사와의 협의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는 네바돈에 집합된 천상의 무리를 환상으로 보았는데 사랑하는 주권자의 뜻을 받들도록 그들의 사령관이 보냈다. 이 강력한 무리는 12군단의 스라빔 그리고 비례하는 각 계층의 우주지성체들을 포함했다. 그리고 예수가 고립되어 있는 기간에 처음으로 내린 중대한 결정은 유란시아에서 공적 업무 계획표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강력한 인격체들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임이 분명하지 않은 한 예수께서는 이 방대한 집단 가운데 한 인격체도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전반적 결정에도 이 방대한 무리는 이 세상에서 그의 여생 동안 내내 함께 남아있었고 주권자의 한마디 명령이라도 즉각 따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따라다니는 이 인격체들을 예수께서 인간의 눈으로 끊임없이 주시하지는 않았어도 그와 연합된 인격화된 섭리사는 그들 전부를 항상 받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언덕에서 40일의 격리 생활을 끝내고 내려오기 전에 예수께서는 따라다니는 우주 인격체의 무리의 지휘권을 최근에 인격화된 섭리사에게 맡겼으며 모든 부서의 우주지성체 중에서 선택된 인격체들은 신분이 높아지고 노련한 인격화된 신비 관찰자의 현명한 지도를 받으면서 유란시아 시간으로 4년 이상 충성스럽고 공손하게 활동했다. 이 강력한 집단의 지휘를 맡으면서 그 섭리사는 한때 낙원 아버지의 일부였고 본질이었으므로 아버지께서 그런 개입을 원치 않으시면 어떤 경우에도 그의 지상생애와 관련되는 일 또는 그것을 위하는 일에 이 초인적 대행기관들이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겠다고 예수께 약속했다.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아들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동안 어떤 분명한 행위나 사건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개입하기로 선택하시지 않는 한 그의 필사자 여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어떤 초인적 협동도 받지 않겠다고 예수께서 자진하여 포기했다. 인격화된 섭리사는 그리스도 미가엘에게 시중되는 우주무리에 대한 이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우주 피조물 집단은 창조주가 위임한 권위로 인해 그 공간 활동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시간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런 제약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께 주의시키려고 몹시 했었다. 그리고 이런 제약은 성리사들이 일단 인격화된 후로는 무시간적 존재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따라서 예수는 공간이 개입되는 모든 문제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살아있는지 성체들에 대한 성리사의 통제가 철저히 완전할 수 있으나 시간과 관련하여 부과된 제약에서는 그렇게 완전할 수 없음을 경고받았다. 성리사가 말했다. 당신이 지시한 대로 나는 당신의 이 세상 생애와 관련된 어떤 면에서든지 시중되는 우주지성체 무리를 활용하지 않겠지만 당신이 선택한 대로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 성취되도록 그런 대행기관들을 불어주라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경우 또한 시간에 대해서처럼 자연스런 세상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만 관계하게 될 당신의 신성한 인간적인 뜻에 속하는 어떤 선택이나 행동에 당신이 연루될 그런 경우에는 예외다. 그런 모든 경우에 나는 아무 힘이 없고 통일된 권력 아래 완벽하게 여기 모여있는 당신의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무력할 것이다. 당신의 연합된 본성이 일단 그런 욕구를 품게 되면 당신이 선택한 이런 명령은 즉시 실행될 것이다. 그런 모든 문제에서 당신의 소망은 시간 단축을 조례하고 이반된 그 일은 실존으로 나타난다. 나의 지휘 아래서 이것이 당신의 잠재적 주권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한 제약의 전부다. 나의 자아의식에는 시간이 없고 따라서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것에서도 나는 당신의 피조물을 제한시킬 수 없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수반할 것인지 알게 됐다. 그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시간에 관한 문제만 제외하고 자신이 추구하려는 공적 직무에 시중드는 다양한 지성체의 우주 무리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다. 따라서 예수의 직무에 부수된 것들 가운데 초자연적일 가능성이 있거나 조인적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다르게 처리하지 않은 한 전적으로 시간이 제거됨에 따라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해진다. 예수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하게 될 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난 어떤 기적이나 자비로운 섬김 또는 기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이렇게 특별히 서술된 시간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가 유란시아에 살았을 때 사람에 대한 직무에 확립돼 있고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자연 법칙을 조월하는 행동의 본질 또는 성질에 해당될 수 없었다. 물론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데는 어떤 제약도 있을 수 없었다. 한 우주의 잠재적 주권자가 밖으로 표현한 소망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 사람의 의지가 직접 분명하게 행동함으로써만 시간 제거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사건과 관련될 때에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는 효과가 있었다. 예수는 명백한 시간상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간을 의식하면서 지내야 했다. 불명한 소망을 품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편에서 어떤 시간 의식의 착오가 생기면 이 창조주 아들의 정신 속에서 생각된 그리고 시간의 간섭 없이 생각된 그것은 이미 시행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가엘로서는 연합된 인격화된 섭리사의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공간에 대해 이 세상에서 칭의 하는 활동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었으나 시간과 관련될 때에는 잠재적인 네바돈 주권자로서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새로운 이 세상 신분을 그렇게 제한시키기가 불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공적 직무를 시작할 때 그의 실제 상황이었다. 6. 둘째 결정. 그의 새로운 신성한 신분에 내재하는 잠재성에 비춰서 결정될 수 있는 한 자신이 창조한 지성체의 모든 계층에 속하는 모든 인격체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제 생각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이 우주에 실존하는 모든 사물과 존재를 창조한 자임을 이제 온전히 자아의식하는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고 갈릴리로 돌아갈 때 당장 부딪히게 될 되풀이되는 삶의 상황에서 이런 창조자 특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 그가 머물던 바로 그 외로운 언덕에서 벌써 음식을 구하는 일의 문제가 대두됐다. 홀로 묵상한 지 3일째 되던 날 인간 육신은 점점 배가 고팠다. 보통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음식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정상적인 창조 권능을 발휘하여 즉시 준비되는 적당한 육체의 영양분을 곧 만들어낼 것인가? 주님의 이런 중대한 결정이 너희에게는 가상의 적들이 이돌들로 빵이 되게 명하라고 그에게 도전했다는 하나의 시험으로 묘사됐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남은 수고를 하는 것에 관하여 또 하나의 일관된 방침을 결정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개인적 필요가 고려되는 한 그리고 대체로 다른 인격체들과 자신의 관계에서도 이 세상에서 정상으로 실존하는 행로를 추구하기로 신중하게 선택했으며 자신이 설립한 자연 법칙을 조월하거나 위배하거나 어기는 정책은 피하기로 분명히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인격화된 섭리사로부터 경고받은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런 자연 법칙이 크게 가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장담할 수는 없었다. 예수께서는 원칙적으로 자연 법칙을 따르고 실존하는 사회 조직의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의 필생과 업을 조직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하여 주님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계획표를 선택했다. 그는 다시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며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낙원 아버지 손에 맡겼다. 예수의 인간 본성은 첫째 의무가 자아 보존이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시공간 세상에서 자연인의 정상적인 태도이며 따라서 유란시아 필사자의 합리적 반응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지 이 세계와 거기에 사는 피조물에만 관심 두지는 않았으며 방대한 우주의 다양한 피조물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도록 고안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례로 말미암아 깨우치기 전에도 하늘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에 완전히 복종하면서 살아왔다. 필사자로서 다만 아버지 뜻에 그렇게 계속 절대로 의존하기로 단호하게 결정했다.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자아 보존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신을 방어하기를 거절하는 방침을 계속 추구하기로 선택했다. 그의 인간 정신이 잘 알고 있는 성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공식화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배고플 때 음식을 구하는 육체적 성질의 식욕에 관하여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은 모든 다른 육체적 욕구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극에 관해 최종 선언을 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초인적 권능을 쓸 가능성도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았다. 이런 방침을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시종일관 지켰는데 그때 그는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당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모세보다 더 큰 이적을 베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사막에서 바위로부터 물을 끌어냈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의 선조를 먹였다고 간주했다. 예수께서는 동포가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하는지 잘 알았고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권능과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화려한 계획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을 행하는 행로는 옛날의 무지한 마술이나 미개한 주술사 풍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마도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가속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동료 사람들을 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자신의 법을 조월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주님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민족을 가엽게 여겼으며 곧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땅이 열매를 만대로 맺고 한 포도나무에는 천 개의 가지가 있고 가지마다 천 개의 송이가 달리고 각 송이마다 천 개의 포도를 맺고 포도알마다 한 갤론의 포도주를 생산할 그때를 기대하도록 어떻게 유도돼 왔는지 잘 알았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기적적인 풍성함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히브리인은 기적에 근거한 전통과 이적의 전승에 오랫동안 젖어왔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해주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단지 현세의 필요만 충족시키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세상 자녀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왔고 한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을 그와 함께 하도록 이 세상 자녀들을 인도하려고 애썼다. 이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나 순전히 이기적인 소득과 칭송을 위하여 신성한 재주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악용하는 것은 어리석고 죄에 짓는 일임을 나사렛 예수께서는 지켜보는 우주에게 보여주었다. 바로 그것이 루시퍼와 켈리게스차의 죄였다. 예수의 이런 큰 결정은 이기적 충족감과 감각적 만족이 그 자체만으로는 진화하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진리를 극적으로 묘사했다. 필사자로서 사는 데에는 더 높은 가치 곧 지적 숙련과 영적 성취가 있는데 사람의 순수한 육체적 식욕과 강한 충동이라는 필연적 만족감을 훨씬 초월한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재능과 역량은 더 높은 정신 및 영의 능력을 개발하고 높이는 데 주로 사용돼야 한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새롭고 더 낮게 사는 방법, 즉 인생에서 높은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공간 세계에서 진화하는 인간으로 실존하면서 심오한 영적 만족감을 얻는 기법을 자기 우주의 피조물에게 드러냈다. 7. 셋째 결정. 먹을 것, 그리고 물질 육신의 필요를 육체적으로 보살피는 것 같은 문제를, 즉 자신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신변의 위험에 부딪힐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인간으로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육신을 입은 생애가 시기상조로 끝나지 않도록 정당한 예방책을 강구하되 육신을 입은 생애의 위기가 닥칠 경우에 그는 어떤 초인적 개입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앞으로 조금 돌출된 바위 위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 돌출된 바위에서 몸을 던져서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필생과업을 실행하는 동안 천상의 지성체들의 중재를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중대한 첫 결정을 취소하고 자아를 보존하는 태도와 관련된 둘째 결정을 폐기한다면 몸을 손상시키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 예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할 메시아를 자기 동포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성서를 잘 알았다. 너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역병도 내가 거주하는 곳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의 모든 길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아버지의 인력 법칙을 무시하는 이런 주제넘은 태도가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잘못 가르침 받고 빗나간 자기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과정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을 아무리 만족시키더라도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온갖 우주에 설립되어 있는 법칙을 의심하게 만드는 무익한 행동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개인 행동을 고려하는 한 자신이 제정한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 일하기를 거절했음을 안다면 너희는 그가 절대로 무리를 걸어 다닌 적이 없었고 세상을 경영하는 동안 물질적 질서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알 것인데 물론 인격화된 섭리사에 관할 아래 놓인 그 문제들과 관련해서 시간 요소를 통제할 힘이 없는 것으로부터 그가 전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세상 생애 내내 예수께서는 이 결정에 끊임없이 충실했다. 바리새인이 그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비웃거나 갈보리에서 구경꾼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을 때에도 그는 그 언덕에서 이때 내렸던 결정을 꾸준히 지켰다. 8. 넷째 결정. 이 하나님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심하면서 결정해야 할 바로 다음의 큰 문제는 동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가깝게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자신의 초인적 권능을 조금이라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굉장하고 경이로운 것을 열망하는 유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우주 권능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사람들이 그의 사명을 주목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런 방법을 쓰는 풍습을 모두 배제시키는 과정을 따르겠다고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 중대한 결정을 일관되게 지켜나갔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 번 허락했을 때조차 그의 치유사역의 수혜자들에게 받은 혜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타일렀다. 그리고 그의 신성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라고 적들이 비웃으면서 도전하는 것을 항상 물리쳤다.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오직 물질 정신을 장악하여 겉으로만 충의를 바치게 하리라는 것을, 그런 행적은 하나님을 계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매우 현명하게 예견했다. 그는 단순히 기적 행하는 자가 되기를 거절했다. 오직 한 가지 과제, 곧 하늘나라 설립에만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예수께서 자신과 교통하는 이런 모든 중대한 대화 내내 의문을 던지고 거의 의심하는 듯한 인간적 요소가 여전히 있었는데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그를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이 명백했다. 게다가 한 번이라도 자연에 위배되는 일을 실행하도록 그가 승인한다면 그것은 진정 그의 인간 정신이 신의 정신을 경시한 것임을 확실히 알 것이다. 인간 정신에 의심하는 본성의 신의 정신이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아버지 뜻에 일치하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으며 신성의 인성과 협력하는 충분한 증거가 바로 인격화된 섭리사 현존임을 상기했다. 예수께서는 이미 많은 여행을 했으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다마스커스를 회상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곧 정치와 상거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그리고 타협과 외교술로 교역을 하는지를 알았다. 그는 이 세상 사명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지식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설립하는 데 모든 세상 지혜와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재물의 영향력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능 가운데 하나를 행사하는 여러 지름길을 잘 알았다. 나라와 온 세상의 관심을 자신에게 즉각 집중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았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가 곧 있을 것이며 그 도시는 방문객들로 넘칠 것이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경의에 찬 군중 앞에서 하늘 위를 걸을 수도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이 찾고 있는 종류의 메시아였다. 그러나 곧 다시 그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인데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 자연스럽고 속도가 느리지만 확실했던 그 길을 앞질러가려 했던 켈리게스차가 저지른 어리석음을 알았다. 사람의 아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로 했다. 예수께서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어렵고 고된 방법으로 인류의 마음 속에 하늘나라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 세상 자녀는 앞으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그 세력을 키우는 일을 하면서 바로 그런 과정을 따라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모든 세대의 자녀 가운데 다수가 많은 환란을 겪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교화된 사람으로서 큰 시험, 즉 권력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기를 굳건히 물리치는 큰 시험을 이때 통과하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생애와 체험을 고려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20세기 또는 다른 세기의 필사자가 아닌 1세기의 인간 정신을 지니고 육신화됐다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인간 재능이 자연스럽게 획득됐다는 관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 시대의 유전과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가 받은 훈련과 교육의 영향으로 빚어진 산물이었다. 그의 인간성은 순수하고 자연스러웠고, 그 시절과 그 세대에 선행하던 실질적인 지적 상태와 사회 및 경제 조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얻어졌고, 이로 인해 양육됐다. 반면에, 이 하나님 사람의 체험에서는 신성한 정신이 인간 지능을 초월할 가능성이 항상 있었으며, 그럼에도 그의 인간 정신이 작용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그의 인간 정신은 그 당시 인간의 환경 조건 아래서 필사자 정신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했다. 도덕적 가치관을 강화하거나 영적 진보를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 권위를 멋대로 사용하거나 임의의 권세를 나타낼 목적으로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어리석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자신의 방대한 우주의 모든 세계에 보여주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이 마카비가의 통치로 말미암은 실망을 반복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고 결심했다. 정당하지 않은 인기나 정치적 명성을 얻는 목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속성들을 오용하기를 거절했다. 신성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국가의 권력이나 국제적인 명성으로 변질시키기를 원치 않았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죄와 결탁하기는 커녕 악과 타협하기를 거부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다른 모든 고려사항을 초월하여 아버지 뜻에 의기양양하게 충성을 다했다. 9. 다섯째 결정. 자신과 자연 법칙 및 영적 권능의 관계에 대한 현안 방침들을 결정한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설립하는 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요한은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그는 어떻게 메시지를 계속 전할 것인가? 요한의 사명을 어떻게 넘겨받을 것인가? 효과적인 수고와 총명한 협동을 위하여 요한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즉 적어도 당시에 일반에게 알려진 메시아로 더 이상 자신을 간주하지 않으려는 최종 결정에 도달했다. 기적적 권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적을 쳐부수고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된 유대인을 세상 통치자로 세워줄 구원자를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그렸다. 예수는 이런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을 뒤엎는 일이고 그것은 순순하게 영적 관심사에 관련된 문제임을 알았다. 화려하고 눈부신 권능을 과시함으로 영적인 나라를 개시하는 것이 현명한지 생각해봤지만 그런 행로는 허락될 것이고 전적으로 미가엘의 권한에 속했지만 그런 계획을 배제하는 쪽으로 온전히 결정했다. 혁명적인 클릭의 수차 기법과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세상을 이겼으며 자신이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로서 할 일을 마치기로 계획했다. 이제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능을 잠재적으로 소유한 이 하나님 사람이 기적을 사용하는 무력 전쟁을 통해서 주권자의 깃발을 휘날리기로 일단 결정했다면 유란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너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짐작컨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악을 위하여 일하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 뜻을 준수하려 했다. 그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우주에게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선포하려 했다. 여러 날이 지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진리 계시자가 될 것인지 더욱 확실하게 감지하게 됐다. 하나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닐 것임을 알아차렸다. 인간 체험에서 마셔야 할 남은 잔이 아마 쓴맛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으나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했다. 그의 인간 정신도 다윗 왕좌에게는 이제 작별을 고했다. 이 인간 정신은 신의 통로를 한 걸음씩 따라갔다. 인간 정신은 여전히 질문했지만 아버지의 영원하고 신성한 뜻을 항상 행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통합된 생애에서 신이 한 대답을 어김없이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로마는 서방 세계의 지배자였다. 이제 격리된 가운데 이런 중대한 결정에 도달하면서 자신의 지휘 아래 하늘 무리를 거느리는 사람의 아들은 유대인이 세상을 정복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그런 엄청난 지혜와 권능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유대인은 자신의 우주 재능을 자신의 만족감이나 자기 민족의 왕권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거부했다. 말하자면 그는 이 세상 나라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점령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은 이 모든 권능을 이미 그의 손에 넘겨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이 세상 나라들은 우주의 창조 주요 통치자이신 그의 관심을 끌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계시하는 것, 천국을 설립하는 일, 인류의 마음 속에서 하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뿐이었다. 전쟁과 다툼과 살육이라는 관념은 예수께 불쾌한 것이었으며 어느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평화의 왕자로서 세상에 나타나려 했다. 세례 받기 전에 로마의 억압에 대항하는 반역의 유대 열심당을 인도해 달라는 그들의 청을 거듭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쳤던 다음과 같은 성서 구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의 상속으로서 이방인을 주고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들까지 너의 소유물로 주겠다. 너는 그들을 철장으로 쳐부술 것이며 도공의 그릇처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런 말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침내 최종적으로 사람의 아들의 인간 정신은 이런 모든 메시아의 문제점과 모순들 즉 히브리 성서, 부모의 훈육, 가장 곧 선생의 가르침, 유대인의 기대, 인간의 야심적 동경들을 깨끗이 쓸어버렸으며 자신의 행로를 명쾌하게 결정했다.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전국 선포를 시작하고 아버지 곧 인격화된 섭리사를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과정의 세부 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예수께서는 영적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물질적 분석을 적용시키지 않으려 했을 때, 자연 법칙을 주제넘게 무시하기를 거부했을 때, 방대한 우주를 망라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결정으로 가치 있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적 영광의 서막으로서 세속의 권력을 붙잡기를 거절했을 때, 그는 우주에 충성하고 도덕적으로 고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본보기를 보였다. 사람의 아들이 세례받은 후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자신의 사명과 그 본질에 대하여 어떤 의심이든지 혹시 품었을지 모르지만 홀로 있으면서 결정한 40일이 지난 후에 동료들에게 돌아온 그에게는 어떤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표를 공식화했다. 사람의 육체적 만족감을 채워주지 않을 것이다. 로마에서 최근에 향해진 것을 목격했던 것처럼 군중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 비록 그런 종류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더라도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의 주의를 끄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권위나 속세의 권력을 보여줌으로써 영적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도록 애쓰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천국을 기대에 찬 유대인들의 눈에 더 과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거절하면서 예수께서는 모든 권위와 신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바로 유대인들이 분명히 최종적으로 배척할 것임을 확신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았기에 처음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언급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랫동안 애썼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내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 가지 상황, 즉 먹여달라는 외침, 기적을 행하라는 주장, 그리고 추종자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허락해달라는 마지막 요구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레아 언덕에서 홀로 지내는 동안에 내렸던 결정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10. 여섯째 결정. 홀로 있던 기억에 남을 만한 이 기간의 마지막 날에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합류하려고 산을 내려가기 전에 사람의 아들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인격화된 섭리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 결정을 통보했다. 그리고 이제 결정되고 기록된 이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문제에서도 나는 아버지 뜻에 복종할 것을 당신에게 서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산에서 내려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영적 승리와 도덕적 성취의 영광으로 빛났다.